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월요일 날 경기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철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감각과 경험으로 찾을 수 없는 신령한 지식을 주고자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지식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 정도 선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구원자이시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러셨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고 들었고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동의하지 않으세요? 혹시 믿음에 대해서 더 다른 생각,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을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그 이상의 무엇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과는 다른 차별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믿음, 보편적인 믿음 중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지이기도 한데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성경적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까? 신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선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 믿는다 함이 지식을 쌓는 일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성경적인 믿음도 어떤 것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믿음은 그 이상인데요. 그것을 본문 3절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3절은 성경적 믿음을 갖게 되는 지식의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어떤 지식을 준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창조에 관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감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감각은 보는 것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귀로 듣고 또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감각을 이제 다 포함한 것이 보는 것인데요. 보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의 감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경험한다고 했을 때 이 감각을 이제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지식은 이러한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넘어서는 어떤 것, 한자로 많이 쓰는 말인데 설교 때 초월이라는 말을 쓰죠. 넘어설 초, 넘어설 월자를 써서요. 초월된 것,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넘어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이제 말할 것인데 비단 영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감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첨단 과학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 입자로 되어 있다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들이죠. 그 우리 친구들, 학생들은 그 뭐 블럭을 많이 알 텐데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좀 그렇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레고 블럭처럼 사람 우리도 그렇고요. 이 나무 의자도 그렇고 뭐 단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알갱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혀내고 있어요. 실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각하나요? 여러분이 레고 블럭처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그렇게 조합되었다는 것을 경험을 하시나요?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의 단일한 무엇으로 인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실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원리가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니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보통 우리 물질 세계가 부르는데 그런데 사람이 실은 감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사실은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강조하였거든요. 원래 이 11장 3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실들이 성경에는 무궁무진한데 그중에서도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힌트예요. 다시 히브리서 처음으로 가보라 라고 힌트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갖도록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이 이 1장 1절부터 3절의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요, 1장 1절부터 3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창조하면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만물이 차례로 존재하게 되었죠. 그 창세기 1장 기록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 영원히 아들이신 그리고 육신을 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도입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장 14절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인격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창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지식을 갖게 하는데 보편적인 지식과 동일하게 보편적인 믿음과 동일하게 지식을 갖게 하는데요. 이 지식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을 내용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월적인 내용을 한 가지 예로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사실 창조가 포함되어 있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창조된 세계가 부패하고 오염되고 뒤틀어졌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회복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도 바로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셨다. 이 사실이에요. 뭐 말하자면 첫 창조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모든 창조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자셨다, 창조자셨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단 창조하신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첫 창조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훨씬 전이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창조의 현장이 있다 한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그분의 활동 가운데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장차 완전히 회복되겠죠? 회복되고 있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그분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없다고 여깁니다. 감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좀 겸손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이 설령 있다 치자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 수 없지 않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한 그런 알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상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좀 비하적으로 종교의 영역이다. 종교적 믿음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이죠. 제가 겸손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이 현실이 아닌 것을 막연히 상상하는 어떤 공상이나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허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또 여타 종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도 여기에 속한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에 속한다라고 치부합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남모르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무시하는데 그럼 난 내 믿음 남다른가? 그 무시하는 그 수준에서 나는 그대로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17세기, 18세기를 흔히 계몽주의 시대, 계몽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때부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알매의 유일한 잣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시당하는 거 전반적으로 이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이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전혀 다른 사고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초월이 부정되었어요. 초월은 없다. 초월한 세계는 아예 없다. 그리고 감각하는 세계, 경험하는 세계, 물질 세계죠. 그것만이 진짜 있는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서 완전히 단단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사람들, 친구들 통해서 그러한 가치관을, 세계관을 은밀히 사실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월을 부정하는 세계관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초월이 실제로 없을 때만 옳게 됩니다. 그 초월의 세계가, 초월된 존재가 정말 없으면 맞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딱 잘라서 판단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너무나 단단하게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들어져 있거든요. 그냥 안 만져지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성과 감각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인데요.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옳다라고 이미 전제를 해버립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무지이기도 하고 고의적인 교만이기도 한데요. 이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로 다시 한번 보면 삼위 하나님이 그중에서 제2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만물의 조성자죠. 원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만물을 또한 붙드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와 만물이 마치 시계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스스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마음속에 박혀져 버리는 그런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아들께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계시고 운용하고 계시고 그것이 굴러가도록 이 세계가 굴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취하신 후에도 하늘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목적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운용하시는데 목적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모든 세계가 다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루어져 있고 또 워낙 크고 지구만 해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 우주 전체는 너무 크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거든요.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세계로 돌입하면 돌입할수록 그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참 신비한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원리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것들로부터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 사람의 죄를 씻는 것 씻는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죄를 없애는 것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죄를 뽑아내는 것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 목적을 향하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강박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안다라고 하면 곧바로 증거를 데려갈 것입니다. 증거를 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됩니까? 원하는 증거가 어떤 증거죠? 감각의 증거, 경험의 증거잖아요. 그걸 대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심 성경이 말하는 이 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무능력을 사실은 이런 본문으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본래부터 세계를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아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격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이거든요. 그 활동에 그 다음에 지적인 활동 그러니까 알매 활동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머물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경험에 머물려는 것, 물질 세계의 경험에 머물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고장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를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딱 끊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눈이 밝아진 것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감각에 머무르게 되었다. 사람이 지성에 있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고장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선풍기, 고장난 선풍기가 있거든요. 안 돌아가요. 모양은 선풍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선풍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모양은 선풍기일지 모르지만 선풍기가 아니에요.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감각하지 않는 그저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또 존재성으로 물질적인 존재성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엄청난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식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죄인들이 없다고 치부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무관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동원하셔서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등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인간이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굉장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 높은 수준의 그런 활동이거든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일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지식은 신빙성 없는 공상, 진실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초월은 초월만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 상상하는 것, 그런 믿음은 말 그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좀 치부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성경적인 믿음, 죄의 영향밖에 있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월자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지식. 사실 성경 60권 말씀 전체가 그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그분의 대한 말씀이자 그분 자체이기도 해요. 그분의 인격이거든요. 이것이 66권이. 어떤 분이 제가 아주 자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분 자체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너무나 놀랍게도 역사와 모든 어떤 문학과 모든 기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글로 주신 것이에요. 글이지만 성령께서 기록도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초월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영원한 아들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을 때 구원의 내용에는 지혜의 회복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원래 소유자세요. 그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굳이 상속자가 되셨는가? 원소유자이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그게 구원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는 죄의 자녀고 사단의 상속자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서는 사탄도 천사도 우리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이 왜 상속자가 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되신 이유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하신, 그 낮아지신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높아진 모든 일들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이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초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이어야 돼요. 사도는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초월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가벼운 능력 같잖아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고개를 끄덕이면 되지. 그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는 절대 발휘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발휘한 믿음은 허망한 믿음뿐이에요.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 원리 안에서 엉뚱한 상상을 하는 그런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초월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만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실이다, 과연 그러하다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지식을 삼는다, 무관심하지 않고요, 중요하게 여기시고 돈을 버는 지식보다, 사람을 잘 사귀는 지식보다, 아니면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 그런 지식보다 이 성경의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초월적인 지식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초월은 없다. 그냥 감각하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물질만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은 신빙성 없는 것이고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이 있어요. 이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초월이 있다. 그런데 있지만 인간이 문제가 있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이것을 성부의 뜻대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붙들게 하신다. 난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초월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특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지금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후자를 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를 사실은 지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 위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거든요.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건 너무나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후자의 길을 택한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은혜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뭔가 잘해야지. 뭐 선행을 행하든 뭐 사람들이 돋보이는 뭐 어떤 걸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어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나. 그거는 너무 엉뚱하지 않은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고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영적인 사실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 계획은 성부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는 본문 오늘 11장을 돌아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너무나 명백하죠? 이 성경적인 믿음, 이 붙들게 하는 이 성경적인 믿음은 다른 용어로 얘기한다면 회심한 자, 거듭난 자가 갖는 믿음이 되겠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 외에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세계의 방식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하늘나라를 보여달라. 다 엉뚱한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너는 그 말하는 너는 너의 지식이 완전히 고장났다. 너의 감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한 3, 4년 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다 설교했잖아요. 그때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실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히포스타시스, 몸 아래에 있다, 아래에 두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과 분리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그것과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 자체이기도 한 그 무엇을 말하거든요. 제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됩니다. 어떤 것은 뭐 기초, 토대, 뭐 보증, 확신, 또 오늘 말처럼 실상이라든지 좀 실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앞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했을 때 이 본체가 히포스타시스예요. 오늘 실상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 확신한 것도 오늘 실상과 동일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맥락상 보면 광범하게 쓰는 말입니다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했을 때 이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보증이다. 믿음 자체가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초월한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외에는 거기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워낙 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런 인간 지성을 높이는 것이 공고화되어 있어서 이걸 말하는 게 이제는 전도하는 게 좀 일어난 사람들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알게 하는 그 지식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 학문하는 사람들, 특히나 오늘 과학시대인데요. 과학자들은 학문함에 있어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 안에서 어떤 통용되는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면 옳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믿음은 제외돼도 될지 모를지언정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학문에서도 제외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하더라도 이 보이는 세계의 원리, 물질 세계의 원리에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학문의 어떤 최고에 오른 사람들, 과학이든 무슨 뭐 수학이든 뭐 여러 가지 학문들, 근데 그 학문 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대에 많은 또 유익들 주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죠? 과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시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개인적으로 그 전기를 보면 삶이 얼마나 좀 방만했는지 몰라요. 여자도 여럿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개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어떤 것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진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자로서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가 이제 특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좀 극단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초월된 세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일반 학문 활동에서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지식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으로 주신 것이 맞거든요. 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선한 것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인터넷을 만들었으면 그 인터넷으로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앱을 만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선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골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는 어떠합니까? 그 편리한 것으로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작은 죄밖에 질 수 없었는데 더 큰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문, 일반적인 그런 모든 그 활동 가운데서 이 성경적 믿음이 배제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직장, 또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셔야 되냐면 이 어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것들,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악을 드러내고 보이는 세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지시키고 여러분이 그것의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 이런 것들로 참으로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셔야 됩니다. 소명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그렇다면 결국 알미지 않은가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한 알물 넘어서서 성경적인 믿음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사도는 아까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2절에서 아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대꼬리를 들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라지는 것들, 바람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 2절에서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소망하게 하고 바라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들이 얻었다.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이 붙들게 하는 초월적인 지식은 단지 단순 사실 뭐 무엇이 있다. 뭐 어떤 개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되어져가는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백성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적인 지식은 다 바람, 소망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지식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믿음은요. 반드시 이 초월적인 지식에 나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춰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기록 시점에 보면 히브리서 기록 시점에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신령한 지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있는데 그중에 초창기의 것들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분의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 이런 것도 희미하게 알고 사실은 그림자만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11장에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예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써 자기를 바꾸어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 히브리서 전체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 구원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이 선언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 세계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 점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에 반드시 편입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늘 견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이 기록시가 박해시다잖아요. 그렇죠? 온갖 무지와 또 편견과 또 그 시대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없음을 말미암아 이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굉장히 심각한 박해 시대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이 사실들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해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사실 결론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특히나 이 말씀이 희미할 때 그림자처럼 어떤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윤곽만 보이는 그런 시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예로 보실까요? 11장 13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말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물론 앞에 더 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원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원래 자기 육신적인 고향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면 그리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머물렀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또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곳 또 그의 후손인 야곱 요셉까지 그곳을 사모하였어요. 그들의 유골이 거기에 묻히길 바랬단 말이죠. 마므리 상소리 나무 밑에 그 묘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끝까지 견지했던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간략하지만 중요한 신령한 사실들이 우리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이 세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목적입니다. 그 변화란 주로 우리의 내면의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것이고 물론 그로부터 나온 보이는 행동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리스도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늘 발견하여서 그분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지식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믿음을 받은 사람이 한다면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에 있어서 그냥 알고 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럴듯해 그리고 늘 그것이 익숙해서 들으면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고 삶 속에서 그게 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나의 바람이 되지 않고 늘 잊혀지는 지식으로 그냥 세상의 원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는 초월적인 사실들, 초월적인 것들을 붙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매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아는 암으로는 도무지 걸리지 않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알았다, 파악했다가 아니라 믿는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참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믿음은 그 사실을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하시는 하나님 목적이 담겨있는 그 사실을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견디며 인내하게 하는 능력 있는 역할이라는 것, 활동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 늘 우리에게 좀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부끄럽게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먼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믿음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바라기는 우선은 많이 알아가십시오. 이 초월적인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으니 많이 알아가십시오. 알미 없으면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이 알아가십시오. 많이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서 이 아는 내용이 바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늘 주목하는 바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는 놀라운 지경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석계 모든 교우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참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모든 선조들 내 이 끝에 동질의 사람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단, 이 역사,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한 획을 긋고, 이 획이라는 우리 자랑이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획을 긋고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그런 영광된 교회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하고 너무나 멸시하고 너무나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또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애초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게 경험하는 안타까운 지경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믿음, 진리에, 진실에 다가가게 하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셨으니 이 믿음을 사모하며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께 모든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각에, 우리의 경험에 파악되지는 않지만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파악되지는 그 초월된 지식을 주목하며 깨달아 알며 파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들이 소망하게 하는 한 그 소망을 실제로 품고 소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항상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점차 참 믿음이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고 고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의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획을 긋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 모든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되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엉뚱하고 허망한 믿음을, 허망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꺾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